워낙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이슈에 대한 걸 하나 잡아서 특강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야 되는데 제가 택하려고 했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더 봐야 돼서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계속 저희가 해왔던 도르트 신경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이제 본 내용은 이제 첫째 교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이제 1항에서 18항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원래 이제 항론파가 다섯 가지 정통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했죠. 하나가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대하여 항론파가 믿을 자들을 끝까지 믿을 자들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을 주장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주장했고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 얻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것인데 견인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르트 신경은 이 내용에 대하여 먼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거절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들은 이제 앞부분만 많이 그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 그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첫째 교리에 대하여 지난 시간까지 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들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정통교리의 내용들을 말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더 구체적으로 항론파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서 개혁교회가 무엇을 거절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제 오류 거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서 이 오류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항론파의 교리의 오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8항까지 해서 앞에 이제 정통 교리가 있고 그 위에 이 부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만든 오류에 대한 거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총회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정통 교리를 설명한 후에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근데 거기에 사실 다 이렇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도르트 신경 안에 포함된 말입니다.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저들은 믿고 믿음과 믿음의 순종 안에서 견인할 자들을 구원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의 전체적이며 온전한 작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작정에 관해 다른 것은 계시되지 않았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론파의 잘못된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이고요. 왜 거절하는지 이제 이렇게 답을 달고 있죠. 왜냐하면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들은 순진한 이들을 기만하며 성경과 분명히 모순된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부터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며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에게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견인을 선사하신다고 증거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이제 사실 우리가 다 다룬 내용들이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죠. 믿고 믿음과 믿음의 순종 안에서 견인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선택에 관한 작정이며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것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유일한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 뜻이며 선택 이 자체가 선택의 작정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정통교리는 믿어야 한다는 이 내용을 없이 여기고 값어치 없게 여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정통교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론파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르트 신경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까지 믿을 자가 구원 얻는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지금 정통교리의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하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항론파는 지금 이것만이 있다. 성경 안에 이거밖에 없다. 다른 것은 계시되지 않았다라고 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계시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들이 때가 되어 믿으며 그들이 끝까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자들 그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하여진 자 택하여진 자 그 자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것이죠. 또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계시를 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론파는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론파가 말하는 내용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그러면 강단에서 믿으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또 선포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바로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을 거절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 개이다. 하나는 일반적이며 비결정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적이며 결정적이다. 후자는 다시 비완결적이고 되돌릴 수 있으며 확정적이지 않든지 아니면 완결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확정적이다라고 가르친다. 유사하게 저들은 한 선택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정적 선택 없이도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답하는가? 왜냐함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밖에서 생각해낸 인간 머리의 발명이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교리를 부패시키며 다음과 같은 구원의 황금 사슬을 해체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룬 내용이죠. 이 학론파는 선택이 여러 가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선택이 여러 개이다. 하나는 일반적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적이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1항에서 말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이며 비결정적이죠. 왜냐하면 누가 믿을지 아직 다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특정적이며 결정적이다. 특정적이고 결정적이다. 이제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제 특정적인 게 되는데 믿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가 선택받은 것이고 결정적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결정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특정이 있고 결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후자는 다시 비완결적이며 되돌릴 수 있으면 확정적이지 않던지 아니면 완결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면 확정적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다시 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완결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믿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그 결정에 들어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러나 비완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 지금 믿고 있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완결적이고 되돌릴 수 없으면 확정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믿은 것으로 증명이 된 거죠. 마지막까지. 이제 그 자에게는 완결적인 선택이며 취소될 수 없는 선택이며 확정적인 선택이다라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지금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금 믿는 이 신자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미리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선택,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흔들리는 선택이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 있는가 할 때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택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유사하게 저들은 한 선택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선택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확정적 선택 없이도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믿고 있다가 이 믿음이 포기되어지고 그러면 선택이 취소되고 그렇다면 그는 의롭게 하는 믿음에는 이르렀으나 확정적 선택에는 이르지 못한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는 다다르지 못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도르트 신경이 말합니까? 성경 밖에서 생각해낸 인간 머리의 발명이다. 인간의 발명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말하면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해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황금사슬은 구원의 황금사슬 또 황금사슬 이제 16세기 또는 17세기에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황금사슬 왜 황금사슬인가? 이게 해체되지 않는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사슬입니다. 그러니까 고리가 연결돼서 사슬을 구성하죠. 근데 이것은 황금사슬입니다. 왜냐하면 파괴되지 않는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사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슬이요. 그리고 파괴되지 않는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사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 사실은 이제 우리말 이 번역에는 그것이 막 확 와닿지를 않는데 이걸 그래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셨는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의롭다 하십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또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마치 반복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 반복에서 나타난 강조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면 이 한 똑같은 대상이 있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럼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는 것이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동일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동일한 대상을 부르시고 그 대상을 의롭다 하시고 그 대상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정하심부터 영화롭게까지 하나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리의 그 대상들은 지금 동일한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던 그들은 부르심이란 그 대상에 속할 수가 없고 부르심에 대해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라는 대상에 속할 수가 없고 의롭다 하신 그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대상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정해진 자는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는 자는 나머지 사슬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슬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뒤에 있는 나머지 고리들도 한 고리를 끌어올리면 뒤에 있는 나머지 고리들이 다 끌어올라가듯이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받고 의롭다 하심 못 받고 영화로움이라는 그 고리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고리가 속하게 되면 나머지도 다 함께 그것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입어 믿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고리들도 지금 다 우리의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도 우리의 것이요. 영화롭게 하심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인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의 고리를 받은 자는 나머지를 다 이미 받은 것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론파의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로마서 8장 30절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황금사슬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믿고 있는데 그 자가 지금 영화로움까지 다 와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그 고리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는 선택에는 이르렀지만 최종적인 구원, 확정적인 구원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구원의 황금 사슬을 해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들은 성경이 선택의 교리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계획은 하나님이 특정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이 중에는 율법의 행위도 있다. 또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자체로는 무가치한 믿음의 행위와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셨으며 이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생각하시고 영생의 상급으로 여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입니다. 오류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답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이 치명적인 오류에 의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력화되며 사람들은 무익한 질문들로 값없는 칭의의 진리로부터 또 성경의 단순성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사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거짓이라 주장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던 내용이죠. 선택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항로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선택이 아니요 무엇이 선택의 원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조건들 중에서 그 선택의 조건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다는 거죠. 믿음. 믿음을 선택하셨다. 구원의 조건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인간의 믿음 자체가 참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완전한 순종으로 생각하시고 영생의 상급으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 그래서 항론파는 그러면서도 이제 물론 이 인간의 믿음을 불완전한 것을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선택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심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였죠.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했던 그 의지,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선택의 그 원인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하면 선택도 동일하게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우리에게서는 어떤 원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디모데후서 1장 9절 인용되는 그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원인이 믿음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사항 네 번째 오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론파의 네 번째 오류는 이 내용입니다. 저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에서 인간이 본성의 빛을 옳게 사용하며 올바르며 겸허하고 겸손해야 하며 영생에 어울려야 한다는 조건이 먼저 요구된다. 그래서 선택이 이러한 것들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우리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도르트신경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는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들은 펠라기우스와 비슷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한 사도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거짓이라고 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학문파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이르는 이 선택에서 인간이 본성의 빛을 옳게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본성의 빛이 옳게 사용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을 때 본성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옳게 사용할 능력이 있고 그 사용하는 그 능력에 의하여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정통교리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의 본성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따라 교회의 가르침이었죠. 학론파는 그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는가? 우리에겐 본성의 빛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먼저 주신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이 본성의 능력을 가지고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요구된다. 본성의 빛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도르트 총대들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이렇게 답을 하죠. 펠라기우스 아니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건 펠라기우스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거짓이라고 한다.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서 에베소서 대표적 다른 구절도 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성경 전체는 전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전체를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르는 자. 우리의 본성이 뭐냐? 육체 욕심을 따르는 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상태, 그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 하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생명이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본성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리심을 받아서 마치 하늘에 앉아있는 자와 같은데 이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허물로 죽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본성에 우리의 빛이 있어서 그걸 잘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은 펠라기우스요 성경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의 그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선을 얼마든지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여서 정죄된 인물입니다. 그것과 같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펠라게우스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비완결적이며 비확정적인 선택은 시작되고 얼마 동안 미리 보인 믿음, 회개, 거룩, 경건 때문에 행해진다. 완결되고 확정된 선택은 끝까지 견인한 미리 보인 믿음, 회개, 거룩, 경건 때문에 행해진다. 또 이것은 은혜롭고 복음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이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나아가 믿음의 순종, 거룩, 경건, 견인은 영광에 이르는 불변한 선택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조건과 원인인데 완결로서 선택될 자들 안에서 미리 요구되었으며 성취된 것으로서 미리 보인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가르친다. 여기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이 어떻게 답을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 기록된 여러 구절로 우리 귀와 마음의 새기는 성경 전체와 부딪힌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2항에 있는 이제 오류, 그 2항에서 거절한 그 이설, 그 오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5항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선택이 미리 보여진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그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을 보시고 취소될 수 없는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이 다섯 번째 오류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견인, 끝까지 믿는다는 것, 이것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다. 선택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조건으로서의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 경건, 견인들이 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정통 교리를 설명하는 중에 다 말씀 언급했던 내용이죠. 믿음은 선택의 결과인데 지금 항론파는 선택이 믿음의 결과인 것으로 말을 했죠.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뭐 믿음의 순종, 거룩, 경건, 견인이 선택의 열매인데 이렇게 선택의 조건과 선택의 원인처럼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들이 다 선택의 열매로, 선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또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바꿔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은 지금 선택의 열매로 있는 것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택하여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 나를 택하는구나 내가 택해야지 그러면 내가 택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전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6항 또 7항 8항 9항 또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부르셔서 주님의 이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선택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도전들을 거스르며 오히려 주님의 그 선택의 열매들을 믿음의 순종을 거룩을 더욱더 드러내며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요 능력이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